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해양 경로를 통한 첫 인도주의 지원 물자가 15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안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현지 목격자들을 인용해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실은 선박이 도착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 선박에는 200톤가량의 구호물자가 실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물자는 다국적 비영리 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이 마련하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난 12일 가자지구에서 북서쪽으로 400km가량 떨어진 지중해 국가 키프로스의 라르나카항에서 출항했습니다. 콘스탄티노스 콤보스 키프로스 외무장관은 이번에 도착한 물자들이 하역돼 분배되면 더 많은 구호 물자를 실은 두 번째 선박이 가자 지구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 경로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이 성공할 경우 가자 지구 내 기아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15일 러시아 국방부 인근에서 드론을 발사한 친우크라이나 무장단체 출신 러시아인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국방부 시설 바로 근처에서 미끼 표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드론을 조립하고 발사한 혐의로 이 남성을 구금했다며 반역죄 혐의가 적용된 이 남성은 자신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이같이 행동했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연방보안국을 인용한 보도에서 이 남성이 친우크라이나 성향 망명자들로 구성된 무장단체 자유러시아 군단에서 활동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유러시아 군단은 시베리아 대대 등과 함께 러시아 정부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기반 무장단체 중 한 곳으로 이들은 최근 러시아 내 접경지역 벨고로드를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의 지령을 받아 철로 폭파 계획을 세운 여성 한 명이 벨고로드에서 체포됐다고 러시아 모스코 타임스 신문이 이날 러시아 사법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소셜미디어 틱톡을 사용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극도의 모순이라고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번스 대사는 15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동서문화센터 주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우리가 현재 틱톡에 대해 벌이고 있는 논쟁에 대해 중국 정부 관리들이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극도의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셜미디어 X 등 서방의 많은 웹 기반 플랫폼들을 차단하고 있는 중국이 이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서방국들의 여러 플랫폼들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은 13일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사업을 6개월 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앱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대 반대 6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기업을 의도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된 틱톡 제안법은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백악관은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고 시사해 왔습니다.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또 홍해와 아덴만으로 각각 두 발의 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4일 오전 7시부터 15일 오전 1시 사이 후티 테러리스트들이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이 미사일들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부상 등 인명피해나 선체 손상 등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 있는 9발의 대함미사일과 2기의 드론을 영내 상선들과 미 해군 함정들에 대한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예멘 인근 해역의 선박과 함정들에 대해 거의 매일 공격을 해온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과 가자 지구 내 인도주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이 같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이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서울을 방문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돕는 모든 동맹국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막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평안남북도와 자강단은 오후부터 비나 눈 내리겠고 사리원과 장진 그리고 양강도 지역은 밤부터 가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영상 6도에서 16도 사이입니다.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물결이 0.5에서 1.5m로 예보돼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한 외교장관 회담도 열고 영내 문제와 국제정세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장관이 한국이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Secretary will then travel Seoul to participate in the third summit for democracy led by the Republic of Korea. The summit will demonstrate how democracies continue to deliver.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국민을 위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여하는지 세계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조태열 외교장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 광범위한 영내와 글로벌 사안을 논의하고 70년이 넘는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이번 회의에 참석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본회의와 장관급 회의, 워크숍 등이 열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의 본회의는 20일 화상 형식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무부는 이날 별도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의 순방 일정을 발표하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확산과 오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후 이뤄진 진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미한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민주주의 협력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또한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돕는 모든 동맹국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같은 나라와 밀착하며 국제적 고립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이 14일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Any partner or allied country that would support Ukraine in whatever security assistance it needs, 155mm.
싱 부대변인은 한국이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길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우리는 155mm 포탄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보 지원이 무엇이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파트너 또는 동맹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추가 탄약과 155mm 포탄 등 각종 무기와 예비 부품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포탄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미국은 155mm 포탄 주요 보유국인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리김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지원을 제공했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155mm 포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한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산 무기의 품질 관련 질문에도 즉답 대신 러시아의 고립을 지적했습니다.
Speak to their effectiveness. We haven't done an assessment of that. But what I can tell you is that we know.
싱 부대변인은 북한산 무기 성능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관련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계속되는 전쟁에서 더 많은 무기를 얻기 위해 북한, 이란과 같은 파트너를 계속 찾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는 것이 분명하고 러시아가 관계를 모색하는 이러한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로 가는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거의 50개 국가와 동맹국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을 소집하는 것과는 극명하게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싱 부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 내 북한 강제노동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이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미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영킴 의원, 앤서니 데스포시토 의원,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의원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내 탈북민과 망명을 원하는 이들은 2023년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북한 정부는 현재 중국 내 탈북민 정보에 대한 현상금을 내거는 등 중국에 있는 탈북민을 찾아 구금하고 강제 북송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와 처벌 그리고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오래 지속되고 신빙성 있는 보고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 내 북한 강제 노동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 정부의 수입 창출을 위해 북한인들은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로 보내져 중국 랴오닝성의 수산물 가공 공장 등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건에서 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DC의 비영리 매체 아웃노우션 프로젝트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은 2017년 이후 15곳, 이들이 고용한 북한 출신 근로자는 1,0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내 탈북민과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당부했습니다. 먼저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인권유린을 종식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는 한편 망명을 원하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북한 노동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을 금지하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외국 자본의 유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엔의 영향력을 활용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또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저울을 잔악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의 고의로 관여하는 중국 공산당이나 다른 유엔 회원국 관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현존 제재 권한을 사용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아울러 강제노동으로 가공되거나 불법적이고 규제받지 않는 미신고 어업에 종사하는 중국 공산당 선박을 통해 어획한 수산물 수입을 중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게인스트리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의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탈북민들을 공격적으로 색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의 부모들이 아주 오래전 그랬던 것처럼 자유를 찾는 무고한 북한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대다수가 성적 학대와 인신매매 그리고 중국인과의 결혼을 강요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이라며 이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끔찍한 학대를 종식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내 친척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피해 탈출한 북한인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강제노동과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똑같이 잔인한 대우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인권유린의 대상인 자유를 사랑하는 탈북 난민들의 편에 설 것을 의회에 촉구하는 이 초당적 결의안에 동참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하원 결의안과 중국 내 탈북민 및 북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have repeatedly called on all member states, includ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지난 2월 VOA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500명에서 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있고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에 맞선 미국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과 파트너들과 전례 없이 연대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엘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4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위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PRC is the only country with both the inten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ncreasingly the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power.
이날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도 대외 원조, 함대 나포, 강력한 대중 메시지 캠페인을 통해 국제 질서 재편에 나서고 있다며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공세적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중국과의 거래는 국가 주권을 훼손할 수 있으며 중국이 입지가 약화된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부는 중국의 이러한 강압적 행태에 대응한 바이든 정부의 투자, 동맹, 경쟁이라는 대중국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특히 태평양 제도 등 전 세계 동맹국, 파트너, 우방국과의 모든 연대는 전례 없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The align piece, which I think has been unprecedentedly successful, all the alignment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friends around the world in the Indo-Pacific and especially in the Pacific Islands.
크리튼브랭크 차관보는 국내 경제력의 원천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다른 많은 영역들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도 전례 없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중국 전략이 성공하고 있고 성공해 왔다고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이날 청문회에서 국방전략보고서는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the department is currently looking at the evolution of our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s throughout the Indo-Pacific, not just as it relates to.
레트너 차관보는 현재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지휘통제 구조의 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구조뿐 아니라 잠재적인 개혁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고 있으며 태평양 제도에서의 작전 수행 방식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태평양 제도에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동맹과 파트너를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서면 증언에서도 태평양 제도에서 한국 등과의 협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지원협의체 파트너스인 블루퍼시픽을 통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응하고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이 파트너스인 블루퍼시픽에 동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년여 만인 2022년 2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국내에서 힘의 기반에 투자하는 동시에 동맹, 파트너와 접근법을 일치시키면서 중국과 경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혼자 달성할 수 없고 전례 없는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역내외 연결망 구축, 번영, 안보 증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구축 등 다섯 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통합 억지력을 근간으로 할 것이라며 미국은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지역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 전략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월 브리핑에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에 대해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을 먹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국가들이 협력을 핑계삼아 배타적인 작은 울타리를 만들고 중국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며 중국을 먹칠하고 대립과 대항을 선동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핵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고위 관리가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위협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헌법에 명시한 핵무력 정책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가핵안보청의 프랭크 로즈 부청장이 13일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enhance its ability to threaten both our Asian allies and the U.S.
로즈 부청장은 이날 미국 띵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핵 억제를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은 핵무기 비축량과 다양한 운반 능력을 확대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등 우리 아시아 동맹국들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북한에 92차례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이는 또한 핵확산 금지조약 원칙과는 정반대로 지난해 김정은은 북한이 비핵국가를 상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통해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회의 연설에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 배치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하라고 말했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미한일 3국 공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경로는 외교뿐이라는 것을 북한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일을 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과의 관여, 침략 억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에 관한 최상의 방안을 놓고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를 직접 언급함에 따라서 북한이 바라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 관계를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개된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 자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핵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핵 보유국 지위의 공식 승인은 아니지만 정치적 승인 효과를 빚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또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반미 진영 내에서 북한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15일부터 시작하는 러시아 대선 이후 있을 푸틴 대통령 방북 때 북러 정상회담에서 관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의 인정, 또 하나는 북한이 자체적인 핵 무장력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두 가지가 주요하게 북한이 원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향후 북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도 푸틴 대통령 발언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꿈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면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유지됐던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NPT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고 있는 P5 국가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북한 핵 보유의 기정사실화를 우려했습니다.
러시아가 인정하든 미국이 인정하든 소위 P5 차원에서 오피셜하게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를 떠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정사실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들을 앞으로 불러올지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죠.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미사일과 포탄 등을 지원하면서 형성된 밀착 관계를 자신들의 수권인 핵 보유국 지위 확보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은 지난 11일 연례 위협평가보고서를 통해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권 안보와 국가적 자존심을 보장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인정을 받는다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관계를 이용하고자 희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과 이후 이루어진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등을 통해 미국 등으로부터 느끼는 자신들의 위협 인식과 자체 방어를 위한 핵 개발의 정당성을 강하게 피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통제 수단이 마땅히 없는 데다 오히려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입장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미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고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거기에 기반한 핵 보유의 필요성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이런 정치적 은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근거가 되는 북한 핵 보유의 불법성을 공식적으로 부정할 경우 NPT 체제가 급격히 흔들릴 수 있고 이는 미국은 물론 동북아에서의 핵 도미노를 우려하는 중국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북한 핵 보유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서방에서 제기하는 러시아의 북한 핵 개발 지원설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우산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 동이 뭐 필요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연루되는 데 대한 부담을 갖고 고민한 것으로 봐야겠죠. ICBM 전술 핵무기 투발과 관련한 이제 미사일 기술 협력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겠죠.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북 정책은 이미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 러케마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억제의 초점이 북한의 핵능력 발전을 저지하는 것에서 현재는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이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EU 대변인은 14일 푸틴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즉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다른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및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러시아의 러시아 1 방송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적인 핵 우산을 보유했고 러시아의 핵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VOA 관련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우려해야 할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피해자 케네스 베 씨가 북한의 소송 사실을 고지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다음 재판 절차로 넘어가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베 씨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북한의 소송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베 씨의 변호인 측은 1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지난해 12월 21일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을 보내고 1월 3일 북한의 공식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북한이 X 계정을 통해 최초 소장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났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만큼 법원 서기관실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피고가 소장을 전달받은 지 60일 이내에 공식 대응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 즉 자동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법원 서기관실은 피고의 궐석 여부를 판단해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배 씨와 배 씨의 가족 등은 2020년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우편물 서비스인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배 씨 측은 3년 가까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배 씨는 지난해 12월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과 한글 번역본 등을 담은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당시 우편물은 반송 처리됐지만 배 씨 측은 해당 우편물에 수신 기록이 남아있다며 우편물이 성공적으로 운송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배 씨 측이 제출한 페덱스 운송 기록에는 우편물이 뉴욕 북한 대표부에 도착했다는 문구와 함께 받은 사람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대표부 소속 직원이 우편물을 전달받은 뒤 수신자 확인 서명까지 마쳤다는 뜻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배 씨 측은 배 씨를 위한 정의라는 이름의 X 계정에 법적 고지 문건을 게시한 뒤 내용 중에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공식 X 계정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법원 서기관실이 북한의 궐석을 공식 확인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배 씨 측은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이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의 소송 등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 법원은 북한이 원벼의 가족에게 약 5억 달러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김 목사의 가족들에게도 3억 3천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북한은 원고만 171명에 이르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의 소송에서도 23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례로 본다면 배 씨와 가족 등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승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북한 정권이 미국 법원의 결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만큼 실제로 이 배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점증하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14일 발간한 2023 연례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파트너십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유럽연합과의 협력뿐 아니라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나토의 중요한 핵심 지역이라며 이 지역의 발전은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국가 정상들의 참석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며 4개 파트너 국가들은 국제법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동맹의 약속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해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사이버 방어와 신기술, 해양 안보와 기후변화, 허위 정보 대응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억제해야 할 핵 위협으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과 이란을 꼽았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는 핵 억지 임무의 신뢰성, 효율성,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핵기획그룹 회의에서 국방장관들은 러시아의 계속되는 무모한 핵수사와 국제약속 위반, 이란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 확장 등 현재 안보 환경에서의 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 정상이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앞서 2022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관한 언급이 아예 없었던 반면 지난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핵 규탄 문구가 다시 포함됐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보장 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2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 북한은 또다시 ICBM을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국들이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것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부대 행사들이 잇따라 열립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연설하고 탈북민들이 증언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를 개최하는 18일을 전후로 북한인권 관련 부대 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먼저 15일 전 세계 100개국 500여 개 단체를 대표하는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네바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새로운 여명을 향해란 주제로 행사를 엽니다. 이들은 행사에서 올해 발간 10주년을 맞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포괄적 갱신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에 넣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한일, 캐나다, 호주 등 13개의 정부가 이 행사를 공동 후원합니다.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대사, 레슬리 노턴 제네바 주재 캐나다 대사 등이 기조연설을 하고 탈북민 3명이 증언할 예정입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캐나다 단체 한보이스의 시언정 대표는 14일 VOA에 탈북민 중엔 지난해 서해를 통해 한국에 망명한 탈북민 김모 씨와 중국에서 지난해 북송된 탈북 여성의 가족 김규리 씨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초청한 이유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중국에서 10년, 15년, 20년간 비밀리에 살아온 북한 주민들의 강제 북송으로 국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I think that these are the two biggest issues. What's happening inside North Korea and what's happening across the border.
정 대표는 COA 보고서 10주년을 맞아 보고서에 기록된 인권 침해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일부는 더 악화한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의 이동 제한 조치와 국경 봉쇄, 월경자 사살 명령 등은 COI 보고서에서 읽은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20개 시민사회단체인 Human Rights Watch, 국제인권연맹, 캐나다의 한보이스, 한국의 전환기 종이 워킹그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 오는 19일엔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부대 행사가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UNCY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와 미국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 엘리자벳 살먼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행사를 통해 그동안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적극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국통일부 대변인실은 앞서 VOA에 북한의 10년째 억류 중인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가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모든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억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네바의 외교 소식통은 14일 VOA에 오는 18일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에 이어서 이날 오후에 있을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관한 비공식 협의, 19일 유엔인권 최고대표의 구두 보고 때도 여러 나라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발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 제품의 수입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의도치 않게 북한 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수산업내 북한 강제노동 동원 의혹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장들은 최근 미국 잡지 뉴요커에 게재된 워싱턴 DC 비영리 매체 아웃로우션 프로젝트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인들에 대한 학대 행위와 이런 수산물이 미국인의 식탁에 오른다는 사실에 관한 끔찍한 내용이 폭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트코와 같은 미국 식료품 정과 도매업체에서 판매되고 군사기지와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심지어 의회 군의 식당에 납품되는 수산물은 미국 소비자와 미국 정부가 모두 강제노동을 지원하고 김정은 독재 정권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의도치 않게 연루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지난 11일 발송됐고 13일 공개됐습니다. 의장들은 서한에서 특히 미국 수산물 소비자들이 북한의 핵무력 시위 자금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문제와 중국 수산업에서의 강제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장들은 행정부에 구체적으로 6가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북한 노동력을 고용하는 중국 업체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즉시 중단시키고 중국의 북한인 고용에 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요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중국 내 북한인들에 대한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의 접근 허용을 요구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하는 한편 중국산 수산물 공급망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특히 한국과 일본 등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연방 차원의 모든 수산물 조달에 관한 공급망을 완전히 공개하고 중국 수산물 구매 시 공급망 위험을 설명하는 주의보를 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아웃로션 프로젝트가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및 현지 방문, 그리고 무역 통계 등을 통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은 15곳, 이들이 고용한 북한 출신 근로자는 1,000명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북한 강제노동이 동원된 이들 공장 중 10곳이 수산물을 공급한 미국의 수입업체는 2017년 이후에만 70여 곳으로 총 12만 톤 이상의 수산물이 미국 업체들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산물 납품 의혹을 받은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 중 한 곳인 트라이던트 시푸드와 미군 기지와 공립학교 식당에 식품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시스코는 해당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회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2017년에 제정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 카사에 따라 북한 국적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 공보실 관계자는 11일 VOA에 해당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CBP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법 집행 활동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력을 포함해 강제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생산된 상품의 미국 수입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공급망을 사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UA는 국무부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에 이번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북한 강제노동을 통해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이 미국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VOA에 국무부는 조사 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자외교와 다자포럼, 부처 간 실무그룹,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9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중국의 화학 및 섬유회사 세 곳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장 자치군의 강제노동 의혹은 세기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본질적으로 미국은 신장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며 국제 무역 규칙과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와인 메이커로 나파밸리의 명성만큼이나 이곳에서 와인 메이커로 유명세를 펼치고 있는 그녀는 미국 유학생활 중 우연히 접한 와인의 매력에 푹 빠져 또 성악가로 올해로 음악회를 이끌어온 지가 20년째 모금한 돈은 전액 탈북자 지원단체에 보내
탈북자들의 구출과 정착을 돕는 일에 쓰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미국 땅에 정착한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로 꾸며지는 자유를 찾아서.
예, 아코디언은 우리 부모님들이 북한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부모님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그래서
또 이어지는 미국 대학 탐방 이야기.
미국에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해서 4천 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로 채워질 이 이야기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막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서쪽 일부는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고 황해도와 양강도 지역은 밤부터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영상 6도에서 16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낮부터 1에서 5mm 정도, 많은 곳은 1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과 양덕 지역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저녁으로 바람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2도, 낮 최고 16도, 신의주도 아침 최저 영상 2도, 낮 최고 1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막다가 흐려집니다. 사리원 쪽은 밤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해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영상 3도, 낮 최고 16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5도입니다. 자강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밤에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3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3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막다가 차차 흐려지고 장지는 밤부터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0도. 함흥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3도입니다. 평강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15도입니다. 함경북도 막다가 흐려집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8도. 선봉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6도입니다. 양강도 막다가 흐려집니다. 희산과 삼지연 지역은 밤부터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희산의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1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상 8도입니다. 동해상 막다가 흐려지고 먼바다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리고 오후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에서 15일부터 사흘에 걸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이날 6년 임기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시작됐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과 신국민당 소속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후보, 자유민주당 소속 레오니트 슬루츠키 후보, 러시아 연방공산당 소속 니콜라이 하리토노프 후보가 출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의 당선은 확실하며 나머지 출마자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면서 관심사는 투표율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내 9만 4천여 개 투표소와 해외 295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며 수도 모스크바 등 29개 지역에서는 최초로 온라인 투표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타스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이번 대선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점령한 돈바스 지역 주민들도 참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옛 소련 이후의 혼란으로부터 러시아를 구하고 서방에 맞서고 있는 데 대해 사회 전반에 걸쳐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말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이어 집권한 뒤 총리직으로 자리를 옮겼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영토에 상륙하려던 우크라이나 군 병력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4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벨고로드 내 코진카 마을 인근에 우크라이나 군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최대 30명의 병력을 상륙시키려 했다면서 러시아 군과 국경 수비대가 이를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벨고로드의 바체슬라프 글레브코프 주지사는 성명에서 주민 두 명이 사망하고 코진카 마을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은 2022년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잦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15일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 지역을 겨냥해 발사한 뱀파이어 로켓 7개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공군도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발사한 이란제 드론 27기를 키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구호물자를 기다리던 주민들을 이스라엘군이 공격해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155명이 부상했다고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지구 보건부가 14일 주장했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는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 지구 쿠와이티 교차로에서 인도주의 지원을 기다리며 모여있던 주민들을 겨냥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차로는 최근 구호 트럭이 식량을 배급하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구호 물자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15일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구호 물자 분배 지점에서 가자 지구 주민을 공격했다는 보도는 거짓이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날 가자 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 내 구호물자 분배소에도 공습이 가해져 8명이 사망했다고 가자 지구 보건당국은 주장했으며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밝혔습니다. 호세프 보렐 고위 대표는 14일 워싱턴의 EU 대표부에서 연 브리핑에서 해상과 공중을 통한 인도주의 물자 반입은 매일 수백 대의 구호 트럭이 가자 지구에 들어갈 수 있을 육로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이 국경을 개방하고 인도적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회 발언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평화의 걸림돌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선거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필요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소셜미디어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극도의 모순이라고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번스 대사는 15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동서문화센터 주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우리가 현재 틱톡에 대해 벌이고 있는 논쟁에 대해 중국 정부 관리들이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극도의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셜미디어 X 등 서방의 많은 웹 기반 플랫폼들을 차단하고 있는 중국이 이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